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는 표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어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울 왕이 그 장면에서는 뭐 통치하고 뭐 백성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잡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군주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뒤를 쫓는데 어느 누구인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다해 시편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나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1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시편 56편에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57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1절의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를 베푼 대상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지금 반복돼서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요, 5절과 7절과 또 11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이요. 처음에 우리는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 원어에 보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절에서도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둠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여기서 지금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긍휼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계속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제스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동굴 속에 아주 숨소리 내지 않고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차가운, 그 어두운 동굴입니다.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피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그 동굴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 동굴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포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피해 있을지 모르지만,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은 아주 차디찬 그러한 동굴 속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복된 장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피하여 지금 숨어있는 상태이지만, 주님 그래도 이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척박한 장소라 할지라도, 심지어 광야라 할지라도, 동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엔게디의 어느 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곳에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재앙 같은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왕 중에 왕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역사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힘이 없는 위치에 지금 내가 놓여 있지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은 왕이에요. 나는 지금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그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배에서도 마찬가지고,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아까 1절에 표현했던 그 재앙, 즉 재앙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자들 가운데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자들은 정말 그 맹수 사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자와 같이 이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불사르는 자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막 집을 태우지 않습니까? 먼저 가옥을 태우고 궁궐을 태우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그 당시에 굴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굴 입구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찾는 방법을 땁니다. 그 불을 놓는 사람들처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리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지금 표현들이 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시를 통해서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시편 57편처럼 아주 다급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재앙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는 많이 없습니다. 아마 57편이 가장 구체적으로 본인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본인의 어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듭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창과 화살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내 걸음걸음마다 그물을 놓아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원어의 표현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 바로 발 앞에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그 곳마다 그물을 쳐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나의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무엇을 보내십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누군가를 파견하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임무를 지워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샌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특별히 파송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저는 참 시적인 표현인데도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입니다. 그 높은 사랑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그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에게 파송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방을 나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추격을 당하며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언약을 내가 너와 약속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야. 그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답니다. 우리는 지금 불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전령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나중에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러한 인자와 진리를 체험했을 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진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고 웅장하신 아주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연속해서 11절에 보면 똑같이 그 구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속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행태만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만 이 구절 6절에서만큼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억울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께 피하며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다윗이 이번 6절에서만큼은 주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매번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가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요. 어떻게 매번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 이기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던가 봅니다. 주님, 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주님 난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이 생깁니다. 찬양을 향한 다짐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특별히 그 찬송하리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잘 보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바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8절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비파를 우리가 튕기며 수금을 캐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소리 하나도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그동안 내가 지금 조용히 숨 막히게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찬양했지만 지금은 비파를 내가 연주하며 수금을 연주하며 내가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야. 내가 그것도 특히 가장 고요한 시간 이 새벽에 깨어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야. 주님을 높일 것이야. 물론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 마음으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야.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주님, 제 마음이 확정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기로. 주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주님 악기를 만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주님, 지금 제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시며 살아가시기로 작정하며 확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만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의 시각과 그의 마음이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모든 만민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문 나라 문 백성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이오와의 이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무백성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지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의 가족, 내 몸만 건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상황이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방 중에서, 문나라 문백성 중에서, 수많은 만민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